오늘은 야곱의 가정사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야곱은 원래 두 부인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제도적으로 허락한 경우가 아니고 인간의 타락과 죄악으로 발생할 일들을 그냥 허용한 차원이죠.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살도록 원리를 제정하셨습니다. 이걸 요즘은 이제 미국 같은 교단에서는 이 법조항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결혼의 제도를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만나서 사는 것으로 정의를 자꾸 새롭게 하려고 하죠. 이것은 뭐 말 안 해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지 잘 아실 겁니다. 동성애 문제 때문에 그렇게 조항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야곱은 의도하지 않게 실질적으로 두 여인과 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야곱도 속았죠. 사랑하는 여인과 혼례를 치르고 다음날 동이 터올 때 햇빛 속에 나타난 얼굴은 원래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었어요. 외삼촌한테 속아서 그 언니랑 하룻밤을 지내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또 진짜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해서 새로운 7년을 머슴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겨우 얻어진 아내가 오늘 여기 등장하는 라헬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결혼을 하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후손이 들어서질 않는 거예요.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반면에 언니인 레아는 때가 되면 또 아들을 낳고 때가 되면 또 아들을 낳고, 그러니까 그것을 지켜봐야 되는 라헬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천불이 나는 거죠. 결국 그 화살이 야곱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퍼부어요. 30장을 한번 볼까요? 1절을 보시면 창세기 30장 1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좀 성깔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자, 여자 말이 맞습니까? 남자 말이 맞습니까? 남자 말이 맞죠? 이 야곱의 말 속에는 내가 생명의 주권자가 아니다. 태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신데 왜 나한테 성을 내냐. 이렇게 이제 부부가 이것 때문에 기록이 될 정도로 큰 좀 갈등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22절로 넘어가면 30장 22절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24절 시작.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 다시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그렇게 해서 우여곡절 끝에 얻어진 아들 이름이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라헬의 둘째 부인격이면서 동시에 가장 애정을 가지고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째 아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 집에 드디어 아들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 아들 이름이 요셉인데 요셉의 의미를 풋노트에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자, 3하고 밑에 풋노트가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함, 더함. 음식점 이름이 아닙니다. 우리 3.1교회 성도들 그 집 많이 가더라고요. 갈 때마다 만나요.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에요, 더함. 그 이름과 이 이름이 같은 의미인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셉의 이름이 더함이에요. 플러스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요셉의 출생이 이 가정의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그 다음 절을 보십시다.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자, 앞을 좀 보실까요? 지금 거의 한 20년째 머슴살이를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외삼촌 집에 도망가가지고 일찍이 20여 년 전 형에게 돌아갈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에 뺏어서 그저 형제간에 좀 갈등을 일으켰죠. 그래서 어머니의 권유로 이렇게 외삼촌 집에 멀고 먼 길을 홀로 와서 20년 지낸 겁니다.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는 야곱도 이제 일가를 이루고 드디어 사랑했던 여인에게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출생으로 야곱의 마음속에 심적인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정식으로 외삼촌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요. 사실 외삼촌의 입장에서는 큰 머슴 하나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경제에도 상당한 손실이 되었겠죠. 그래도 이젠 조카가 이렇게 일가를 이룬 만큼 이제는 독립을 할 때도 됐겠다 판단이 돼서 이 길을 허락합니다. 요셉의 출생은 야곱에게는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가 하면 고향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먹게끔 한 출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길을 떠났어요. 길이 멀었기 때문에 단숨에 갈 길은 아니에요. 오랜 시간을 걸쳐서 길을 갔던 것 같아요. 이제 거의 고향 땅에 다 들어왔어요. 돌아와서 드디어 베델까지 이르렀는데 그 중간에 아마 둘째를 임신했던 것 같습니다. 요셉의 이름이 뭐라고요? 더함. 생명을 더해서 주신 것 같아요. 이 사랑하는 여자에게 해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십시다.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지금도 가면 이 베델길에 라헬의 묘가 있습니다.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니라 하매.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요셉은 요셉의 출생과 함께 야곱이 고향집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었고 이렇게 이 사랑하는 여인의 몸에서 낳는 둘째는 고향 땅에 거의 돌아와서 거의 도착할 즈음에 노중에 생산하는 아들이 됩니다. 그게 난산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이 난산의 이유는 길 노중이기도 했겠지만은 아마 노산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어머니도 나이가 들어서 노산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은 노산의 기준이 많이 틀려졌더라고요. 옛날에는 서른 넘어 아이를 낳으면 노산이라 그랬어요. 요즘은 자매들이 서른 넘어 결혼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니까 이제 서른 넘어 생산을 노산이라고 할 수는 없죠. 자, 그런데 이 아이가 낳는 과정에서 이 어머니가 불행한 일을 겪게 됩니다. 17절을 한번 보십시다. 아,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네. 어머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자기 목숨이 위태롭다는 걸 직감하고 자기가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막 태어나는 아이 이름을 베노니라고 해서 베노니. 이 벤이라는 말 아시는 대로 자손 또는 아들이란 뜻이죠. 근데 오니라는 말은 이렇게 합성어인데 그래서 붙여서 베노니 이렇게 이름이 된 겁니다. 오니라는 말은 슬픔의 아들, 애통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그 출생이 참 슬프잖아요. 태어나서 엄마 젖도 먹어보지 못하고 엄마는 숨을 거두는 거죠, 길에서. 그러니까 그 출생 자체가 얼마나 슬퍼요. 불행하죠. 그런데 여기 반전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이 아들을 베논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버지가 받아서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베냐민으로 바꿔버려요. 근데 이 베냐민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이걸 조금 의역을 하면 이게 무슨 뜻이 되냐면 행복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행복자. 슬픔의 아들이 바뀌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팩트를 뛰어넘어서 이 사실적 관계를 뛰어넘어서 도대체 이 베냐민의 출생이 갖는 성경 전체 속에서의 그림이 뭘까? 자, 여러분, 이 베냐민은 후에 야곱이 죽을 때 이런 예언을 남겨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또 다른 말로 움켜쥐는 일이라. 이런 표현을 남겨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그러니까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 인생의 몫을 예언합니다. 베냐민은 움켜쥐는 일이라.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예언을 해요. 자,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 베냐민이 갖는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베냐민 후손 중에 유명한 상징적 두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이 구약의 사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신약의 사울입니다. 아시는 대로 구약의 사울은 지금 우리 수요일마다 사무엘서 강의를 보면서 지금 누구를 계속 조명하고 있는가 하면 사울을 조명하고 있어요. 사울이 어느 지파입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찾고 구했던 초대왕이 됩니다. 근데 그는 그의 보좌가 길지 못하고 결국 폐위를 당하게 되죠. 실패한 왕으로서 끝이 납니다. 슬픈 왕으로서 끝이 납니다. 근데 짧았던 그의 권좌의 세월을 보면 야곱이 창세기 49장에서 예고하고 예언했던 대로 움켜쥐고 빼앗고 탈취하는 왕으로서만 그의 거의 왕으로서의 살았던 인생도 개인적 복수극을 치르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정확하게 야곱의 예언이 그대로 맞아떨어져요.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가면 또 한 명의 사울이 등장을 해요. 물론 그의 시작은 옳지 않았어요. 좋은 그림이 아니었어요. 다메섹 도상 언덕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움켜쥐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는 로마서에 이런 기록을 하나 남기죠. 자, 로마서 1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다. 로마서 11장 그가 11장에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거기서부터 시작.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네. 이 글을 쓴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울이었다가 바울로 이름이 바뀐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 사울. 전 이름이죠.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복음의 전령자가 되어서 이 궁극적 행복의 메시지를 온 세계에 퍼뜨리고 전하는 자로서 여기에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라헬의 노중의 산고를 통한 죽음은 결국 우리 전체 인생의 상태를 조명하는 그림이에요. 그렇게 슬픔 속에 태어난 아들은 이름이 바뀌죠. 베냐민으로 바뀝니다. 행복자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그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게 궁극적으로 슬픔 속에, 그러니까 다윗이 시편 통해서 고백했던 자기 정의가 아주 매섭게 우리에게 선명하도록 각인되어 있죠. 우리는 모태에서 태어날 때부터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게 인간의 정의예요. 그랬던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베냐민이 됩니다. 행복자가 됩니다. 지난 4월은 두 번도 기억하기 싫을 정도로 끔찍한 한 달이었어요. 많은 사고도 있었고, 지금도 그 국민적 슬픔과 애통은 끝나질 않고 있죠. 어제 5월 첫날, 참 눈부시게 아름다운 햇살 속에 새 달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둘째 날인데 또 금요일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기도의 시간에 좀 더 집중해서 많이 나와서 5월 한 달은 우리 민족사에 눈부신 한 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일터와 가정에 슬픔으로 시작되었던 모든 흑암이 거두어지고 동편의 창을 통해 눈부신 햇살이 들어오듯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몰아내고 흑암을 몰아내고 저주를 몰아내고 고통을 몰아내고 눈부신 5월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개인사와 또 민족과 교회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베냐민의 출생은 눈물과 애통으로 출생이 되었지만 그 이름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운명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반드시 진정한 샬롬의 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고 무궁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을 깨우는 자마다 그런 행복자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확인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시작은 비통하고 곤고하고 고단했지만 또 5월 한 달 우리의 모든 끝은 희망차고 소망 가운데 눈부신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루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날 주시고 귀한 시간